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미 재무부가 제재 명단에 올린 타이완 국적자와 기업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무부 대변인은 31일 성명을 통해 타이완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움직임에 적극 협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목록에 타이완 국적자와 회사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사 중인 사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해운사,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후앙 왕건과 첸 메이시앙 등 타이완인 2명과 타이완 회사 주이방과 주이종, 홍콩 회사 주이챙, 그리고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선박 샹위안 바오 등입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변인은 타이완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북한의 조속한 핵 포기를 촉구하는 등 영내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크게 반발하면서 실무협상 재개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국 상층부에서 우리를 걸고 드는 심상치 않은 발언들이 연이어 튀어나오고 있다며 지난 27일 폼페오 장관의 비이성적인 발언이 또다시 우리를 자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이 불량 행동이란 딱지까지 붙여가며 우리를 심히 모독한 건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면서 이런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돼 있는 미북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27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재향군인의 행사 연설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불량 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재일 부상은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외교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미군 기지 반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을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26개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용산 기지에 대해선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키로 하고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놓고 비판적 입장을 보인 미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 플로리다를 강타할 것으로 보이는 초대형 허리케인 도리안이 4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31일 도리안이 최대 풍속 130에서 156마일 사이를 의미하는 4등급으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며칠간 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은 1에서 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풍속이 빨라집니다. 31일 현재 도리안은 바하마와 미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 중이며 1일 바하마에 다다른 뒤 2일에는 플로리다 동부 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3일에서 4일에는 플로리다 전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란의 우주 로켓 발사 실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이란의 샘난 발사장 1에서 사피르 위성 발사체 최종 발사 준비 과정에서 생긴 비극적인 사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폭발 사고 흔적이 남아있는 위성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발사장 1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밝혀내는데 최상의 행운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family잖아요. 알파벳 FAMILY로 이루어진다는데요. 이 단어를 가정 상담사들은 이렇게 풀더라고요. F로 시작해서 아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가족이 그 역할과 의미에 맞다는 그런 뜻일 텐데요. 그런데요, 많은 가족들이 그 역할을,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가 이 교도소에, 감옥에 수감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수가 미국에서 현재 500만 명이란 사실 아십니까? 미 코네티컷주 교도소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코네티컷주 교도소가 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정을 느끼고 또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잃지 않게 하려는 Family Connections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인데요. 재소자들의 자녀를 초청해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전에 재소자들은 아이들과 소통하는 수업도 듣고요. 또 교도관들은 친근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 방문실 공간도 개조하고 장난감과 게임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언론에 소개됐는데요. 아버지와 아이들이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교도소가 아닌 아늑한 집안 풍경 같습니다. 교도소나 재소자들이나 향후 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싶을 어떤 동기부여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마이클 부블레가 부릅니다. Home 들어보시죠.
guessing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ero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na come home. Someone else's life i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다목적 고가 산책로. 미 동북부 뉴욕주가 향후 300년을 내다보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는 방파제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다와 면한 각 지역들의 자연 위협, 바로 해수면 상승인데요. 태평양 섬나라뿐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 연안을 덮칠 당시 뉴욕시 초입에 위치한 스테이튼 아일랜드 거반이 물에 잠기면서 24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100여 년 전 쌓은 해안 방벽, 이 방파제는 최대 10m에 가까운 높은 파도를 당해내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지난 2017년 새로운 계획이 세워진 건데요. 대서양과 직면한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포트 와즈워스로부터 오구드 비치까지 방파제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미 육군 공병대 뉴욕 프로젝트 매니저 프랭크 베르가 씨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새 방파제가 향후 300년을 대비해 설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샌디 당시 해수면 수위보다 0.6m 높게 가정됐고 이 방파제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6m 높이로 지어지며 전체 6억 1,500만 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CNN은 내년 시공사 선정이 끝나고 공사에 들어가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이 공개한 가상도를 보면 스테이튼 아일랜드 다목적 고가도로로 명명된 방파제에는 해안 산책로뿐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갈 예정인데요. 뉴욕시는 이곳에서 마라톤 대회, 콘서트, 카니발 개최 등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로자 파크 바비. 28일 여성 평등의 날을 맞아서 미국의 마테사가 흑인 민권운동가 로자 파크스와 여성 우주비행사 셀리 라이드 바비 인형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2005년 세상을 떠난 로자 파크스는 미 엘라바마주에서 일어난 흑백 차별 철폐 운동,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촉발한 인물인데요. 그는 1955년 한 버스에서 백인 승객에게 버스 좌석 양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었습니다. 파크스는 당시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의회에 가입해 일했고 보이콧 이후에는 디트로이트로 옮겨 주거차별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우주에 간 최초의 미국인 여성으로 전 세계로 보면 세 번째 여성 우주 비행사인데요. 1983년 챌린저호에 탑승해 32살의 나이에 우주에 진입해서 최연소 미국인이라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드는 1987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떠났고 2012년 타계했습니다. 이 마틸사가 이들을 모델로 삼고 여성평등의 날에 인형을 출시한 것은 이 소녀들이 꿈을 추구하는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요. 26일 CNN에 따르면 이 마틸 대변인은 셀리 라이드와 로자 파크스 두 사람은 미래 세대 소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면서 그들을 본뜬 인형으로 그들의 업적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소녀들이 자신들의 꿈을 추구하도록 고무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바비 인형은 28일 여성평등의 날에 출시됐고요. 각각의 인형에는 이들의 업적과 의복, 독특한 액세서리 등 교육적인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이었는데요. 네. 이를 다룬 기사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I actually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this morning.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폼페오 장관은 20일 캐나다 오타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서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양국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한쪽이 먼저 공개한 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결정에 불편해하는 심기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서 우리는 두 나라 각자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 만났듯이 그들은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폼페오 장관 또 어떤 얘기 했을까요?
네, 폼페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면서 그들이 함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날 VOA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미국은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은 이런 결정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 정부 측에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도 문 정부에 반복해서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국무부의 의견은 그렇고요. 국방부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미 국방부도 비슷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며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협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이 VOA에 보낸 성명이 있는데요.
네.
이 성명에 따르면요.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 관계 다른 영역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리고 안보 관계의 온전성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일본과 한국의 양자 그리고 3자 방위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 소식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기사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도 역시 지소미아에 관련한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국무부와 그리고 국방부의 공식적인 반응이었다면 지금 살펴볼 기사는요. 이에 대한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당국 간 군사정보 공유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 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2일에 저희 VOA와의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네.
이때 한일 당국 간 군사정보 교류는 동북아 영내의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브룩스 전 사령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브룩스 전 사령관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은요. 이번 결정으로 70년간 영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체계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보 교류의 기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삼각 공조, 즉 미한일 삼각 공조 체제라는 상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전직 고위 관료 의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영내 안보 전략은 미한일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삼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는 아주 강한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서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점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그리고 분노를 증폭시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의 어떤 국내 상황하고 연계한 분석도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보다는 오히려 국내 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은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지만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로 여기게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네.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기사는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한 기사입니다. 최근에 하도 많이 발사해서 이제 몇 번째인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다시 한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에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45분과 그리고 7시 2분쯤 이들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면서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km, 그리고 비행거리는 380여 km, 최고속도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면서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한국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국 말고 일본도 해당 사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네, 일본도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한편 일본의 NHK는요, 일본 방위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서 현지 시간으로 아침 7시 전에 미사일이 발사됐다면서 지난 5월부터 이어진 1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궤도로 발사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앞서 기사를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달 사이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발사해서 이제는 정말 몇 번째인지 진짜 헷갈립니다.
네.
대체 몇 번이나 발사한 겁니까?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5월 이후에 9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 이후에는 이번 발사는 8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 시간으로 23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느냐고 저희 VOA가 한 질문에 대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네.
이 관리는 미국은 한국 그리고 일본 동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국 대응 어땠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오전에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비난해온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으며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미국과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속히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사일 발사 관련한 기사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방사포와 그리고 미사일의 장벽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짚은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내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는 우리 이렇게 방사포를 낮게 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엊그제 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거리 400km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초대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 자체로.
장 교수는 사거리 400km면 한국 타격용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지난 24일에 발사한 방사포에 대해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앞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발사체는 380km가량을 비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이 같은 수치는 정상적인 탄도궤적이라면서 이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일반적으로 방사포의 사거리는 200km 이하라면서 24일 발사한 방사포는 380여 km를 비행한 만큼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사거리가 그 정도면 아무래도 표정은 한국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 교수는 사거리 400km 정도면 한국 타격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혼합해서 한국을 향해 쏠 경우 각기 특성이 다른 만큼 그만큼 요격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방사포는 외형상으로는 최근 잇따라 발사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점 고도와 그리고 사거리 등의 차이가 있고 지난달 31일과 그리고 이달 2일 발사된 대구경 조종 방사포보다 구정이 더 커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북한이 신형 무기라고 주장하는 이번 발사체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특징에 대해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실제 발사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3개까지 두열로 6개의 관이었지만 이번에는 4개의 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사포는 원래 지역 제압용으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목표물을 제압하는 용도였지만 이젠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엔 방사포가 계속 개량이 돼서 예전에 못했던 유도도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직경이 좀 더 커지니까 위력도 커졌다는 건데요.
예.
탄도 중량도 그러니까 미사일과 경계가 많이 흐트러진다는 게 변화된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북한이 최근 잇따라서 신형 무기라고 했는데 총 몇 가지인 건가요?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그리고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입니다.
네.
KN-23은 사거리 약 690km에 고도는 최대 60km며 그리고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해서 만든 미사일로 요격이 아주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사거리 약 400km 그리고 고도 48km로 미국의 에이템킴스 미사일과 모양이 유사합니다.
네.
무한궤도 형태의 발사 차량과 사각형 발사관 두 개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발 연속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네.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사거리 250km에 고도 30km 그리고 중국의 WS-2 다연장 로켓과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네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희망적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전한 기사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공개된 미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보고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에 공개된 미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지만 때로는 이런 일들이 실패로 묘사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은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또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비핵화가 옳은 일임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미국 즉 우리가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 국무부가 최근에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추가로 밝힌 게 있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은 최근 국무부가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데 대해서 우리가 해오던 것에 연장할 뿐이라면서요. 우리는 그 규제 완화는 물론 북한의 경제적 제약을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화할 만큼의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날 인터뷰를 보면은요. 폼페오 장관이 CIA 국장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오 장관은 지난해 중앙정보국 CIA 국장 시절 자신이 미 고위 관리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밝힌 견해도 전했습니다. 자세히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며 전진과 후퇴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이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비핵화를 연한다면서 우리가 가서 김 위원장에게 그가 안전해질 수 있고 또 그들의 나라가 번영할 수 있으며 북한의 사정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려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북한 측 과 마주 앉았다는 겁니다.
네. 자, 최근에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 난항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이 미북 정상 간 만남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는 미북 정상 간 만남에 관한 비판적 견해도 일축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과 만나기로 최종 결정했을 때 워싱턴 주에서 너무 많은 것을 준다는 비난이 따를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며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이유가 김 위원장이 핵 문제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은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과 관련해서 미 당국과 전직 고위 관리들의 입장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난주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특징 등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 등 대북 문제와 관련해 폼페오 장관이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죠.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Honesty 들어보시죠.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t isn't hard to find. You can have the love you need to live. But if you look for truthfulness, you might just as well be blind. It always seems to be so hard to get.
can always find someone to say they sympathize. If I wear my heart out on my sleeve, but I don't want some pretty face to tell me pretty lies. All I want is someone to be.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 씨의 세 번째 사연, 잃어버린 신세계 들어보시죠. 평양에서 나고 자란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씨. 상업대학에서 요리를 공부한 김씨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모스크바에서의 유학 경험은 북한을 바라보는 김씨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간 김 씨는 러시아에서 배운 것을 가르쳐야 했지만 마음을 잡지 못했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길을 찾았는데요. 러시아의 섬 사할린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벌며 마음 편히 몸 편히 일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본 남한의 대중가요 테이프가 김 씨의 숙소에서 발각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놈이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녁에 입고 나고 들어오니까. 그러네. 똥물그려서. 왜 그러니까. 저 침대 밑에 뭐야 그러더라고. 침대 밑에 그 감자 매트리스 밑에 깔아놨댔으니까 그 주현미, 현철, 뭐 서른도 이런 노래들이 좀 있게.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두드러하고 나보고 심심한데 두드러하고 이게 졌는데 안 뒀다. 안 뒀다. 버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못 돌려주고 있다. 거기서 놔뒀다. 가자 그러고 내일 자기하고 같이 유진호 사일리스코 올라가지 본부 쪽으로 올라갔다가 같이 가지요 북한으로.
북송될 날을 기다리던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범이 돼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 이거 올 곳이 왔구나 하고 말도 못하죠. 뭐 완전 정치범이죠, 그거는. 내가 이거 무슨 낯짝으로 들어가면 이거 내가 북한에. 그럼 나이가 어릴 때죠, 내가 그럴 때. 순간적으로 피자 하는 생각나더라고요.
김 씨가 일했던 식당이 현지 한인들과 러시아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러시아 말이 가능했던 김 씨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거기 러시아인 그 급하더라도 좀 얘기했죠. 도와주는 사람들 같이 이제 나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괜찮겠냐. 도망가겠다. 나 여기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도와는 줄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러더라고. 너 가족도 있고 북한 대충 알거든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사니까.
김 씨는 현지인들도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도망치다 잡히든 북송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든 목숨을 내놓기는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왜냐면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도망갔구나 할까봐. 짐부터 내 없어지면 짐부터 뜯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서. 왜? 그러면 애들이 아 이거 나갔다가 뭐 그 마피아들도 많으니까 러시아에 마피아들도 맞아 죽었다든가 그 행방불명됐구나 착각하라는 생각에 내가 그린 거예요.
짐을 아예 안 싸신 거예요?
아예 안 쌌죠. 그리고 나와서 도망가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
김 씨는 일단 자신의 도주 계획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숙소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나서 당시 자신을 돕던 어린 청년과 함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잡부로 일하던 이 소년은 김 씨를 형이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절대 나는 혼자 안 내보내죠, 이 보현이. 그럼 내가 도망갈 낌새가 아닌 걸로 알았죠, 걔가. 내가 또 낌새하고 나갔는데 형 하나 갖고 나 하나 가질래 그러더라고요. 월급탄 거로 카메라, 북한의 카메라가 귀하니까 그 당시에. 늦거나 사라 그러니까. 아, 형 안 사면 안 사갈래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가 그동안 너무 도움받아서 미안해서 그런다고 뭐 해줄 게 없다고 자기가 사지 마 하고서 가자 저기 하고서 그 러시아 교포 집에 갔어요.
두 사람은 숙소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의 도주를 돕겠다고 말했던 러시아 한인이 사는 집.
가가지고 거기서 술 진탕 먹었어요. 해가지고 먹고 야 넌 들어가라. 난 내일 들어갈게 아침에. 그래서 걔는 들어보냈어요. 그게 마지막 작별 인사죠 걔하고.
김 씨는 술에 취해 소년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속으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소년이 숙소로 돌아가면 보위부원에게 자신의 행방에 대해 추궁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바로 불었으면은 나 잡혔지 나는. 안 부른 거야 애가. 나 어디 있다고. 같이 숨은 장소 알잖아요 그게. 그걸 안 되는 거니까.
시간 계산을 해봤을 때 소년이 바로 고자질했다면 김 씨는 수시간 내로 잡혔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김 씨가 도망치고 난 다음 날 보위부가 김 씨가 숨었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소년이 그간 마음의 빚을 그렇게 갚았던 걸까요? 하지만 김 씨가 숨었던 러시아 한인의 집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들어간 그 다음 날 그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얘들 다 그 부부가 출근하고 없잖아요.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나 찾으려고 왔다가 없으니까 다 물건까지 다 훔쳐 입고 도망간 거예요. 아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소년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러시아 한인들에 대한 미안함을 뒤로하고 김 씨는 계속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다시 소개를 받아간 현지 러시아인이 사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던 김 씨.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한 곳에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발짝 소리만 탁탁탁탁 복도에서 나도 불안하고 창문 내다보면서 아세안이 지나가도 불안하고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막 나 잡아오르는 막 나 잡아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태어나 처음 도망자 신세가 된 김 씨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이 지명 수배자가 된 사실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부두가하고 고개하고 비행장에 내 사진이 붙었대요. 내가 그때 무슨 화사톤 뭐 몇십만 루블린가 훔쳐 입고 도망갔다고. 완전 사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덩 짓고 도망간 놈이라고 붙여놨대요.
상황이 이런 만큼 김 씨는 도주를 중단하고 한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꿈 같았던 신세계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신적 압박감은 말할 것도 없고 생전 처음 굶주림을 경험했습니다. 수배자가 됐지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또다시 길거리를 헤맸는데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그리고 젊은 러시아 남녀가 사는 집에서 또 한인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김 씨의 볼에는 움푹 패인 흉터가 남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바로 그때 생긴 것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야, 이건 뭐냐 하고 내가 지금 왜 이 모양이 됐냐. 그래서 배 한탄이 달아야지. 미안하고 지금 뭐 다 미안하죠, 형제들은. 이거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짓인가. 근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다그 집 뒤집으면 뭐 목다 나면 뭐 버리할 쪼가리 있으면 그것도 끓여먹고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 지금.
그렇게 수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마피아의 도움을 받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중앙당 경호부고 통일전선부에서 나온 거 있어요. 그 간첩 파견하는데. 가드 나와서 태권도 도장 운영해요, 이렇게. 가드는 또 마피아에서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죠. 걔들 소개시켜줘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더니 자꾸 뭐든 나를 태우고 부둣가로 나가더라고요. 나가던 대형 유격선이 그 울라지보스토크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쌓이면서. 그래서 딱 들어가서 객실 하나 잡아주더라고요. 여기서 잡아가라고.
짧았기에 꿈만 같았던 러시아에서의 신세계는 그렇게 막을 내렸고 데이비드 김 씨는 밀항자가 됐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두 명의 친구들 제이 굴드와 제임스 피크스는 미국의 금시장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금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랜트 대통령께 한번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금시장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재무부가 금을 시장에 내다 팔게 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제임스 피크스와 제이 굴드 두 친구 때문에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1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카리브해 도미니카 공화국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독재자 부에나벤투라 바에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도미니카 국민들에 의해서 정권에서 내쫓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이 금 매입 사건에 휘말리기 전 바에즈는 도미니카를 미국에 매각하겠다고 제의를 해온 상태였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바에즈의 제의를 받고 이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백악관 관리 한 명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파견했습니다. 이 관리는 바에즈로부터 도미니카 공화국을 150만 달러에 미국에 넘긴다는 내용의 조약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도미니카 공화국 근해에 군함들을 파견해야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150만 달러에 우리에게 넘긴다는 이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바에즈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에즈가 권좌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 조약이 발효될 수 있으니 상원은 하루빨리 이 조약을 비준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수의 상원 의원들은 도미니카 공화국을 사들이겠다는 그랜트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배하기 위해선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카리브해 나라들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상원 의원들에게 비준을 요청하기 위해서 직접 국회 이사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랜트 대통령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조약안은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국가적 과업은 남부 지역의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의 남부주들은 급진적인 공화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흑인들의 시민권과 투표권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1860년대 말에 이르면서 급진적인 공화당은 차츰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주의 요직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셨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흑인들에게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쪽이었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이 처음으로 선거에서 밀려난 곳은 버지니아주였습니다. 정부 교체는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도운 쿠클럭스 클랜 KKK단은 백인들의 비밀 조직으로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단체였습니다.
테네시주나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폭력을 썼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운동은 KKK단이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복면을 한 KKK 단원들이 우리 공화당의 정치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정치를 못하도록 막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공화당원들과 흑인들을 위협하고 구타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국가적으로 뭔가 단단히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쿠클럭스 클랜 KKK단은 흑인 단체를 조직하거나 흑인들을 돕는 백인들에게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부의 모든 주에서 KKK단이 결성됐고 1871년 급진적인 공화당은 KKK단의 만행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요구했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이 줄을 이루고 있는 한 위원회는 남부의 KKK단의 활동을 조사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회는 KKK단의 야만적인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KKK단을 저지할 수 있는 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격론 끝에 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은 남부에 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급진적인 공화당이 주정부에서 계속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KKK단의 만행은 하루라도 빨리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쿠클럭스클랜, KKK단을 제어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고 얼마 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대부분 지역에 군정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됐고 이들은 연방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주로 흑인들과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백인들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법조치 때문에 남부인들은 북부에 대해 점점 더 나쁜 감정을 갖게 됐고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KKK단을 제어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군정을 선포하고 체포된 사람들이 연방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법조처는 일부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의 권력 유지를 돕는 격이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나서서 일부 정치 세력을 도와서야 되겠습니까?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저는 공화당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건파 공화당원들은 스스로를 자유공화파라 부르며 별도의 정당을 결성했습니다. 자유공화파는 187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자유공화파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과 급진적인 공화당에 맞서기 위해 뉴욕 트리븐 신문 발행인인 호레이스 그릴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끝곡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 골라봤습니다. To give my heart away But I found out the hard way There's a price you have to pay I found out that love was no friend of mine. I should have known time after time. So long, it was so long ago, but I've still got the blues. To be so easy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그 시절 그 노래와 English with you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